창세기 18장을 지난번에 다 마치 못했죠.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가, 그 상속자의 자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이 세 사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두 사람은 천사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16절에 이제 그들이 소돔을 향하여 전성으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13절에서도 전후 문맥 없이 세 사람이 방문했고 세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도중에 그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라고 되어 있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9장 1절에서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두 사람은 사람의 옷으로 나타난 두 천사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소돔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아브라함 앞에 있는 이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송하러 나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앞으로 일에 대해서 알리신 이유, 내가 너한테 뭐 숨길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숨기지 않고 다 너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신 이유에 대해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18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그리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살펴봐서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상황에 부르셨는가? 11장에서 인간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사실은 4장에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연연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우리가 6장에서 살펴봤죠. 그런데 11장에서는 인류 전체가 대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1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세상 열방 모든 민족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노아 언약, 자연 언약의 혜택을 받아서 육적인 삶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을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라는 강한 나라요,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복의 매개체가 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내가 왜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위치로 아브라함을 끌어올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왜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뜻을 알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겠다 하는 의지를 밝히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치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는지 뭐 가지고 싶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어떤 위치에 두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파트너로 친구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셨는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세워질 그 나라로 인해 가지고 세상 모든 만국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12장 초도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신 적이 있죠.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실 그 일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이 아브라함의 지위와 역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겠느냐 하는 그 정보만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지위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역할로 수행받은 어떤 역할로 부름을 받은 그런 존재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여기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지요? 교회가 바로 의와 공도의 나라입니다. 흔히 교회 하면 그냥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할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뭘 하는 뭐 좀 구제도 하고 뭐 좀 어리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수준의 이해죠. 교회라고 하는 성격을 이미 여기서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교회만큼 정의로운 곳이 없고 교회만큼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또 97편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통치, 그분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니 결국은 뭐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성품, 이런 성격을 소유한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반절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이 의와 공평, 의와 정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만이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이 표징이 뭐냐라고 할 때 실제적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물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만 자꾸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나라가 얼마나 독특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0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나라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심히 컸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에 횡행하는 폭력과 강포가 매우 무거웠다, 심각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뭐 지상에 내려오셔야 뭘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내용, 이런 표현들을 가르켜 무슨 표현이라고 한다고요? 예, 신인 동역론적 표현.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가서라는 말은 뭐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겠다. 그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 끝이나 음부에 있는 일까지 다 아시는데 뭐 굳이 뭐 내려가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실행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신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9장을 읽어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음란하고 강팍하고 얼마나 폐간 성읍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죄가 중했는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되는 이 사건은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예표고 하나님께서 도시를 어떻게 다루실지를 보여주신 하나의 상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실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내용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거 참 잘됐다. 저렇게 폐역한 삶을 살더니 뭐 맞아도 싸다 하는 이런 반응을 보였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했습니다. 누가 그랬죠? 이후에는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요,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나라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는 다른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정죄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태도가 아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저들을 보아달라고 강구하는 이런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성격을 보면 완전히 다르죠. 한 나라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다른 한 나라는 악을 행하고 폭행을 행하고 온갖 불의를 다 행하는 나라예요. 따라서 이 두 나라는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고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그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수수방관하지 말고 그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그들의 강팍함에 대해서 박수치지 말고 그들 위해서 강구하라. 이게 바로 뭐죠? 제사장 나라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언약을 맺으신데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성격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줄다리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아브라함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악인과 함께 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로 행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지금 의인이 악인과 함께 말할 수 없다라는 이 기도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죠? 의인에게 있잖아요. 의인이 악인과 함께 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의인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함께 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소돔 성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의인이 악인과 함께 망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런 기도를 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19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 결과를 가지고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한 저의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데 소돔이 망하면 조카 롯도 죽으니까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이 어떻게 악인과 함께 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매우 가볍게 취급하는 이런 모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기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라가 되도록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 모든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특별한 지위,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탄원 중에 세상 모든 민족에 대한 아브라함의 탄원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그렇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세상 모든 나라를 항상 의식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물론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소돔성에 의인 50이 존재했느냐 하면 의인 50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인 50은 무엇으로 대표되느냐 하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왜 망하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이 왜 망하지 않는지 아세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때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집단 전체를 다 구원해내지요. 그죠? 근데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냥 평안하게 살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이죠. 왜 군대 가서 이제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는데, 때로 이제 요즘에는 그런 일이 뭐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장군들 아들이 속해 있는 그 줄은 다뭐 어디 가요 되게? 뭐 기무사를 간다든지, 뭐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제가 쉬운 예를 들었는데, 왜 세상이 망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 속에 의인, 즉 교회가 있기 때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 타락함 속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견지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인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인 50은 세상 속에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 교회 속한 소금과 빛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신자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로 가서 이 롯을 의인 롯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의인 롯이라고 말하는데 그이 의인이라는 이 말은 뭐 롯이 실제로 뭐 아주 탁월한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발버둥 쳤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 성 중에 있는 의인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 그 성을 사해달라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성을 불쌍히 해달라고 간구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고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죄악 세상에 대하여 복의 근원으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냥 뭐 세상을 바라볼 때 당신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갈 것이니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여기 보니까 50명에서 몇 명까지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50명에서 처음에는 45명, 처음에는 5명만 줄였죠. 그러다가 5명을 줄이시니까 그 다음에는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5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10명씩 계속 줄어서 10명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고 많은 그런 상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 가운데서 누구는 구원을 받게 됩니까? 의인 롯은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내어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체면을 봐서 롯을 구해주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이해되지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줬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체면을 보시고 구원해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의인 롯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이해됩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셔서 응답하신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이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롯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롯. 자,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만 염두에 두었다면 처음부터 50명을 말했겠어요? 50을 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냥 넉넉 잡아 10명 정도로 시작했겠죠. 그렇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결론적으로 롯만, 롯과 롯의 가족만 구원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롯만 염두에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의인 전체를 염두에 두고 50명을 언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롯보다는 더 광범위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말할 때 그 의인은 단지 롯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 어떤 구별된 영적 성품의 소유자들을 염두에 두고 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악 세상인 소돔성에 살았다는 사람들과 같지 않은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 즉 세상 가운데 있긴 하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국은 효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기도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수가 차기까지는 절대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보존하시고 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지만 아직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사람들을 이끌어들이실 때까지는 끝까지 세상을 하나님께서 유지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궁휼하심의 승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의 삶을 살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더 의로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3, 14, 15까지 잠시 보겠습니다. 제13문, 우리 시조는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우리 시조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따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제14문,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제15문,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2문의 내용을 풀어 설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두셨는가? 아니, 정확하게 질문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있으라신 지위에 그대로 있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지위에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말을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 까마득한 저 높은 곳에 못 이르렀다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하지요. 그것은 이제 우리 생각이고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이죠. 범죄함으로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한 상태에 있다 이걸 표현한 것이지 무슨 저 뭐 에베레스트 산 저 꼭대기에 못 이르렀다 이런 뜻으로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죄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죄는 두 가지로 설명하지요. 순종함에 부족한 것. 그러니까 순종을 해도 우리가 늘 죄를 짓습니다. 왜? 왜 죄를 짓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미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인천 앞바다에서 우리가 함께 돌을 던지면 월미도까지 돌을 던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 50보 100보예요. 해도 다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을 어기는 것. 당연히 죄죠. 불순종 당연히 죄입니다. 자, 그러면 15문에서 이런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어떤 죄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실과를 따 먹은 것이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은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제 없겠죠? 이것은 바로 뭐지요?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과 시금석은 너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너의 이성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에 있다. 근데 만약에 인생들이 이 말씀을 내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선악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또 웨스민스터 소율의 응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믿고 알아야 될 복음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익히는 일들을 저희가 부지런히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복음의 도리를 알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격을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는 우리 조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선한 손길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가난하고 겸손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